하나님의 말씀 함께 모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사의 이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해 오시던 문제의 도시 이 고린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뭐 세워졌다고 해서 이 자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 사역자들 이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정해진 시간이 돼서 떠났고 또 여러 사역자들을 거치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자라가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었던 자유분방함 그리고 성적 타락,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문제에 많았던 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되다 보니 이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이제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고가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고린도 서신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사실 고린도 전후서만 아니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편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편지를 쓰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에 초점을 맞추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편지 서두에 2절에 하나님의 교회로 또 교인들을 거룩한 무리로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편지의 이 편지 서신서의 양식이 이제 첫머리에 이 쓴 편지 쓰는 사람의 이제 첫 인사가 담겨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을 그냥 인사로 보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참으로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4절에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2절로 올라가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그 문제 많은 교인들이 이제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라는 말을 보고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로 인하여 또 교회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불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그 부름 자체가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대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2절에서는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기대하여 부르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또한 기대하여서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당장 위태롭게 보이고 또 문제투성이인 교회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 교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부르신 이상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만큼 많은 섬세한 역사를 이뤄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많은 도움을 준 동역자가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있는데 그 동역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부가 바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의 안정적인 사역을 비교적 오랜 기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의 기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굴라 부부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이 제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너무나 딱 이게 케미가 맞은 겁니다. 요즘 말로. 그런데 이 케미가 맞았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해 오셨다는 겁니다. 저번에 설명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어느 지역이냐면 염소의 가죽, 그러니까 이 텐트의 주 재료가 되는 가죽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는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꼭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그러니까 천막 주재료가 많이 생산되는 이 다소에서 당연히 어렸을 때 무슨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겠죠. 그러니 다소 출신인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천막 기술,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기술을 언제 써먹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물론 기술을 배웠겠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사역을 하러 딱 들어가며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절묘하게 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이 천막 제조업을 통해 이 고린도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훈련을 미리 시키신 것입니다. 또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돼서 정착하게 된 과정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원래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바로 글라디우스 황제의 이 로마 추방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라고 하는 추방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아굴라 부부가 더 이상 로마에 살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 많은 도시 중에 하필 고린도냐, 그 이유가 고린도 도시가 100년 만에 올림픽의 버금가는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제가 부활하는 바람에 천막의 엄청난 수요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천막 제조업의 기술을 가진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새롭게 정착하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이 이들에게는 참으로 모든 재산을 놓고 와야 되는 불행이었을지는 몰라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최고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사도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 천막 제조업을 하며 거기서 안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절묘하게 나의 삶에서, 그리고 아굴라 부부의 삶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 역사 속에서 섬세하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얼만큼 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봐도, 그리고 교인들을 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해봐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회를 등록하게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내가 뭐 거기 참 뭐 목사님이 좋다더라 해서 온 내가 결정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인의 강력한 권고로 인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믿음의 지체로 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이유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담임 목사님과 새 교우를 신방하면서 목사님께서 새 교우 신방을 하실 때 그 교우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 항상 새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교우들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교회를 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자기가 친한 지인이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경우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교회를 서치하다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 분위기도 듣고 그러면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가봤는데 너무 교회가 좋고 목사님도 좋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정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확률이 비교적 높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교회 통계 자료에 그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어떤 자기를 실망시키고 어떤 좀 이렇게 위기스러운 일이 닥쳐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들이냐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결정해서 그 교회를 선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로 보내셨다, 가라 하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에 교회가 좀 못 미치게 되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관계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교회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행정적인 문제가 생긴더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봐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응 장로교회로 불러주신 그 이유는 그 가운데 물론 지인의 소개로 오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결정하여서 오게 된 경우도 있을 거지만,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그 전제가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택하게 된 동기는 다를지라도 그 배경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교회를 위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대를 생각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신앙생활이 보다 더 즐겁고 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그리고 내 교회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꽃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자리가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가정도, 또 내가 있는 교회 일터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꽃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 투성이었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바로 사도 바울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내용을 이어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절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거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네 가지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지식이 풍족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풍족하여졌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 풍부해졌다, 즉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변과 지식에 있어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고스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건데, 감사를 하는 건데, 그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이 말씀에 풍성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풍성하게 듣다 보니 이 말씀이 체계가 잡혀서 또한 이 말씀이 체계를 이는 지식까지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고 이 쌓여진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 체계가 된 지식으로 나타나니 그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알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확연하게 풍부해졌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풍부하게 쌓아지고 그 풍부하게 쌓아진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되어서 결국 내 삶까지도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의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의 감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분명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좀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나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교리를 받아들일 때 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구절을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딱 들어. 너를 더 이상 보면 내가 바랄 게 없어. 너는 최고의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통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절대자이시고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인정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매일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어디겠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나는 이렇게 원래 열등한 존재인가? 라고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항상 삶이 괴롭고 힘든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만큼 인정해주지 못할 때 왜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나? 라는 생각으로 항상 삶이 고달프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런 고달픔과 힘들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딱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최고야. 나는 너를 최고로 인정해. 그러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너 자신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신칭의 교리를 통하여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됩니다. 내가 설령 실수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자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살면 안 되지 라고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들을 보는 시선도 훨씬 너그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볼 때 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 훨씬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목표한 일들이 내 부족한 의지로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러면 인생이 너무 하나님만 믿고 게을러지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만만디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더 부지런해집니다. 왜냐하면 만족시키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들고 짜증나도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하게 되지만 이제 나를 최고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이든 하니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모든 일을 투자하게 되니 오히려 삶은 더 부지런해지고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과 달리 삶에서 여유를 느끼고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6절입니다. 6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이 풍족하게 되어지자 자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잘난 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삶을 풍족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삶이 풍족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될 때 더욱더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들 못해주랴 하면서 삶의 안정감과 삶의 위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견고한 증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살면 살게 될수록 그들의 삶에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드러나게 됨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은 바로 7절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성령의 겉에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사는 이 눈에 확실히 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들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고 그 드러내실 필요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은사가 딱 나타나니 아, 저들은 정말로 달라 그리스도인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구원의 은혜와는 달리 좀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고 하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보완하고 섬기게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도시에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쭉 언급하는데 그 언급한 수많은 은사들이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사들로 인하여 좀 문제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은사를 지체들을 섬기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사가 쓰여지지 않고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언이 있는 예를 들면 사람이면 은사를 가진 사람이면 방언이 못 받은 사람에게 너는 방언도 못하지? 라고 상대방 공격하고 자신을 우월에 두는 그러한 것으로 성령의 은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부분을 그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왜 은사를 주셨는지를 밝히십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만큼 수많은 은사들,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만큼 많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가 주어가 바로 주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거다라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결코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해했겠죠. 아니 내가 떠난 지가 얼마 됐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라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결국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역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 자신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실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그를 견고하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 두성인 지금도 숱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흩어진 모습, 그들의 불안한 모습이 그들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먼 훗날의 견고한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9절을 보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감사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하나님께서 변덕이 쓰신 분이 아니고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시고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항상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기대로 품고 그 기대를 결국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덕이 죽 꿇는 교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결심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떻게 기대하며 무슨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을 보며 또 아침에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그래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이끄실 그분이 바로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내 남편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라는 답답함을 가져도 끝내 그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넓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내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니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흠이 없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책망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가 제기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삶에서 과연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제한다는 이 말이 그 유명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도 있냐면 동역한다의 의미인 파트너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나의 파트너로 여겨서 나를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일로 끌고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시지만 우리가 결국 뒷짐지고 하나님 다 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면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파트너가 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광입니다. 우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 난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트너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마음 뭐냐면, 아,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데 파트너라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자꾸 딴지를 거는 일들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파트너의, 내가 하나님을 향한 파트너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어울리는 파트너가 되도록 내 스스로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게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는 파트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감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편지 서두에 나는 너희들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내 소원에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내 소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로 내 환경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속썩일 것 없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사인가? 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내 환경, 내 주변의 사람, 내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면 그것은 상대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갖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가 교만으로 바뀌게 되고,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감사가 뭐로 바뀌냐면 열등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과 열등이라고 하는 극단을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 감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 되면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포진하고 있더라도, 내 삶이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절대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항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되셔서 날마다 감사가 마르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